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치과기공사 김휘재 씨는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입니다.
같은 동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북한에서는 녹음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가 있었어요.
중국에 다녀온 친구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에 라디오가 있었고 인민군 입대를 1년 미뤄두고 있었던 김휘재 씨. 잠 못 드는 밤마다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먼저 제천이 선배님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우연히 듣게 된 남다른 느낌의 조선말 방송은 워싱턴에서 보내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말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다가 잡혀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3대가 처벌받는 중형감이라고 얘기했지만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준 라디오는 결코 멀리할 수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라디오를 계속 듣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꿈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던 김휘재 씨.
꿈을 꾸면은 가끔은 현실 같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꾸다가 중국에서 체포되는 꿈도 막 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간절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 휘재 씨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이모한테 찾아가는 거다. 거기 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북한에서는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휘령에서 온 치기공사 김휘재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나를 만났죠. 중국에서. 만나서 저는 중국에서도 라디오를 샀습니다. 사서 누나한테 들려줬죠. 우리 여기서는 살기 힘들고 한국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누나도 거의 한 3개월 만에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누나랑 같이 오게 됐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에 누나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휘재 씨의 생각이 한국에까지 다다라 있는 줄 몰랐던 누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요. 예. 누나는 아예 한국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잘 뭐 경제적 수준이 높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거기를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나마 조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됐으니까 누나를 설득을 하게 된 거죠.
누나도 중국 땅을 하루빨리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중국에서 거의 강제 결혼을 당하는 그런 확률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모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그나마 누군가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또 누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적이 없고 신분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폭송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계속 설득했죠.
중국 공안에 들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팔려가듯 시집을 가는 탈북 여성들의 현실도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나가 뭐 5년을 살 수 있을지 10년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잡혀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한국을 가다가 만약에 체포되면,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은 정말 잘못 걸리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위험한 건데, 그거를 다 이렇게, 그런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사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다른 세상은 정말 꿈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의 용기와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심장 떨렸던 순간이 언제?
아, 저는 그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서 검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국을 지금 출발하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아, 버스가 아니고 택시였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공안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니 막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앞좌석이 브로커가 탔었어요. 브로커가 내려가지고, 아, 뭐 같은 일행이다, 어디 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중국어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거기서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희한테 말을 시키거나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죠. 정말 막 그때 등에서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중국 대륙을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이민국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을 희망했고, 추운 겨울로 향하던 길목에서 두만강을 건넜던 휘재씨, 누이와 함께 한여름날 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안심이 딱 되던가요? 역시 긴장인가요?
아, 아니요. 비행기는 안심이 되죠. 네. 태국도 솔직히 안심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안 풀리는데, 일단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정말 많이 긴장이 풀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로 상상만 했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개비가 내렸어요. 근데 되게 그 시간대는 조용하고 공항이 워낙 넓으니까 좀 한적한 느낌? 막 번화가 이런 거를 상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늘가늘 안개비가 내리던 새벽 아침, 조용하고 포근한 기운의 인천국제공항이 휘재 씨 온 우이를 편안하게 맞이하고 있었고, 휘재 씨는 끝간데 없이 이어지던 이른 아침 도로 위 자동차에 한참이나 시선을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보통 승용차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볼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밤이 되면 교회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붉은 십자가 표시가. 네. 그런 것들이 놀라웠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한 3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놀라운 것들이 많고.
한 달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의 말로라고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안기부, 그러니까 한국 국정원 관련 영상을 본 적은 있었지만, 휘재 씨는 직접 들었던 라디오 내용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국정원, 안기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을 이렇게 막 취조하고 막 그런 영상을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그런 거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라디오가 더 저한테는 예, 정말 여기에 정착한 그런 세터민분들이 이제 증언을 제가 그쪽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지를 진실을 밝혀내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경기도 안성에서, 휘재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하나원 정착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들었던 라디오였는데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또 계속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휘재 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지금은 뭔가 아름다운 추억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그런 고통이 있나 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괴로움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좀 본의 아니게 이게 할 때가 많으니까.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워야 하는 것이었고 끝도 없는 노력만이 살 길이었는데 도대체 그 노력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보통은 그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것 같아요. 꿈도 많고 뭐 정말 밖에 나가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사업도 하고 굉장히 꿈이 많았었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문화적 그런 좀 다른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적응하는데 예, 좀 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휘재 씨 오누이가 정착한 곳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휘재 씨에게는 부산 자체가 신기한 곳이었지만 함경북도 회령의 거친 사투리가 부산의 사투리를 알아듣고 적응하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부산에 갔는데 거기는 또 특유의 부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을 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투리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뭐 라디오로는 다 표준어를 듣다 보니까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사는데 뭔가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을 배워야겠다.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밥 먹나 뭐 이러면 그걸 계속 돌아는 밥 먹나 계속 따라하고 예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한번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요? 한국 살기 참 쉽지 않다는 생각. 떨쳐놓을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 부산 사투리가 되던가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은행에 가거나 뭐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예전 같으면 아,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쪽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좀 그거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언어를 말투를 바꿔야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2년 차의 치기공사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김휘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